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고난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신 분들이 오늘 세례 입교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세례 입교 교인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또는 현재 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박차고 선교지로 떠나는 것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깨뜨리신 결코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이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지 않고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가 번성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이 10장 말씀까지 전개되었다면 오늘 본문 11장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다윗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오늘 본문도 여전히 암몬의 수도 라빠를 함락하기 위한 전쟁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말은 태양력으로 3, 4월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우기는 전쟁을 치르는 데는 적기가 아닙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비가 오지 않아서 도로 사정이 좋을 뿐만 아니라 말들이 먹을 풀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전쟁하기에 적합했습니다. 10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승기를 잡았음에도 날씨로 인해서 회군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다시 봄이 돌아와 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리고 장인 사울왕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스라엘 사상 최대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자국의 국기를 다윗의 별로 정한 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존경받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던 다윗이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요압과 군사 관료들만 파견하고 자신은 예루살렘 궁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고대에 전쟁이 발발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 측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하여도 최고 사령관 다윗이 출전은커녕 낮잠을 즐긴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낮잠은 팔레스타인 지역과 같은 지역에서는 한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한 풍습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한 나라의 국가 수장으로는 용납하기 힘든 태도입니다. 다윗은 낮잠을 즐기다가 늦은 오후에 일어나 왕궁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낮의 더위가 물러가고 난 이후에 서늘한 기운을 즐기며 그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다윗궁은 높은 시온산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옥상에서 인근에 있는 이웃의 안뜰을 내려다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집 안마당의 우물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이 다윗은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워 보인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미 다윗의 마음에 정욕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즉위하기 이전에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다섯 명의 아내 외에 여러 명의 첩도 두었습니다. 다윗의 여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이웃집의 여인이 그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웃집 여인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낀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알아본 결과 이웃집 여인의 정체는 밧세바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엘리암은 다윗의 가장 가까운 정치 고문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또한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37명의 용사 가운데 한 명으로 현재 암몬과의 전쟁에 출전 중에 있는 우리아였습니다. 우리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이방 헷 족속이기는 했지만 우리아는 개종을 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인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속한 인물로 살았고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에게 속한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으로 다윗이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전에 들었을 때에 다윗은 멈추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측근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멈추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관심사를 이웃집 여인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렸어야 했는데 그는 그녀에 대한 관심을 접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급기야 다윗은 그녀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낮잠을 즐기던 침상에서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왕의 권력을 남용해서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었다면 군대를 전쟁에 보내놓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건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군대를 전쟁에 보내놓고 파렴치하고 흉악한 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다윗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고 다하며 싸우고 있었지만 정작 다윗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상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다윗의 범죄에 맞장구쳤던 밧세베가 자신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다윗과 동침한 후에 행동한 것으로 히브리의 원문은 밧세바가 다윗과 동침한 후에 자신의 몸을 물로 씻음으로 율법에 쓰인 대로 행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비록 왕의 명령에 의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 후 최소한의 행동이지만 레위기 15장에 나타나 있는 율법에 따라 의식적인 정결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의식도 행하지 않으므로 마비된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볼 내용에는 다윗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려다가 실패하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범죄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순간 마음으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마비된 양심으로 부하의 아내를 훔친 죄에 대한 결과를 5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밧세바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죄악이 아무도 모르게 묻혀질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밧세바의 임신으로 인해서 다윗의 범죄는 완전 범죄가 되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은총이며 크나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밧세바의 임신은 결코 은총일 수도 또한 선물일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감추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왕 다윗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다윗은 언제나 백성들 앞서 나가서 전쟁을 이끈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다윗의 생애는 하강곡선을 긋게 되고 말았습니다.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는 동사 그리고 주어의 순서로 기술됩니다. 그러나 1절에서 주어가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주어인 다윗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다윗 자신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의 삶은 전쟁터에서 살아온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왜 이번에는 혼자서 예루살렘 궁에 그대로 남아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홀로 예루살렘 궁에 남은 다윗이 주변국을 모두 정복하고 거의 마지막에 남은 전쟁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승리할 정도로 강한 왕국이 된 이후에 자만심에 사로잡혀 나태하고 느슨해진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11장 이전까지는 신실했던 다윗, 죄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던 다윗, 그 다윗이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따라서 거닐다가 그가 목도한 것은 죄의 씨앗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졸업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치렀다고 해서 결혼이 끝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고 또한 입교를 하였다고 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례교인답게 그리고 입교교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례교인답게 입교교인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태한 자리가 아니라 방종의 자리가 아니라 죄의 씨앗을 양산하는 자리가 아니라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중간에 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까지 이끄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느 곳을 거닐며 살고 계십니까? 주일에 교회 마당을 밟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며 살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주중에는 세상을 거니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스스로가 어디를 거닐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후회하는 인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잠시만 눈을 돌리면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불태우게 하는 것들로 넘쳐나고 넘쳐납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을 멀리하지 못하면 그 열매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세례 입교식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세상을 거닐다가 보게 되는 모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멀리 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학생의 자리, 자녀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한 선지자였으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끝없이 노래한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언제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우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자신을 추격하던 장인 사울을 살려준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았던 다윗이 한순간 자만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켜야 했던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다윗의 가문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는 형벌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지도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젊은이들의 성도덕은 이미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자신이 서 있어야 하는 삶의 자리로 도망쳤던 요셉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구별함으로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으로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에 응답함으로 일평생 우리 모두가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은총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한순간 죄에 빠져 더 큰 죄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것은 자신이 있어야 할 삶의 자리가 아니라고 자만한 삶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거닐면서 보게 될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짓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나무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로 결단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한순간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손길에 단호히 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 입교식에 참여한 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각자가 맺은 향기나는 열매를 주님 발 앞에 겸손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